예, 우리 계속해서 아마겟돈. 이제 다시 저희가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공부하는 시리즈 이름이 아마겟돈 아닙니까? 그 아마겟돈 중심으로 보는 것을 조금 중단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는데 다시 아마겟돈 중심으로 돌아오면요. 처음에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는 것의 패턴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아담의 삶도 봤고 아담과 맺는 언약도 봤고 노아를 통해서도 봤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이제 할 텐데 처음에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창세 전부터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시죠. 완전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거 다음에 일반은혜 우리가 중간시대라 그래갖고 그 중간시대 바로 지금 교회 시대죠. 그 중간시대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시대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끝나는 게 적그리스도 위기. 적그리스도 위기가 오죠.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모임 이게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전쟁도 포함되지만 아마겟돈이라는 자체는 그 모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백성을 구하는 거고 백성은 구원을 받는 거고 세상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아마겟돈 성취죠. 즉 천국 성취. 결국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천국이에요. 왜? 그 산으로 모이는 것이 지금 아마겟돈인데 그 천국 참 시온산. 그 시온산으로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게 모든 것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패턴을 지금 노아 때도 봤고 이제 아브라함의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이 패턴을 그대로 보는데 그 패턴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걸 이루는 패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중심이고 다른 역사들 이런 구약에 나오는 역사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패턴을 따라서 이런 모든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 계획을 짜시고 그냥 그 계획대로 이런 모든 것이 지금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걸 보여주려고 구약서부터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그 스토리를 지금 여기 보고 있었죠, 이때까지. 언약 맺으시는 내용. 그래서 그 언약이 어떻고 뭐 이런 걸쭉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패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건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이루는 걸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언약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저 패턴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왜? 그게 예수님이 이루시는 패턴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행위로 이걸 모든 걸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이루는 내용이 나와요. 구약에. 모세 때와 마찬가지. 그래서 저희가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의 행위 원리가 보여지는 그게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행위 원리로 이루시는 거를 지금 가르쳐야 되니까 구약에서도.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같은 거예요. 그 모세 때 우리가 본 거랑 똑같이 아브라함도 행위로 이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위로 이뤄서 뭘 얻는 거냐?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표의 약속의 왕국을 얻는 거예요. 예표 왕국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완전한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왜 아브라함이 잘 순종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 그러니까 혼동이 오죠. 뭐 꼭 무슨 저 행위 원리 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행위 원리가 보여질 때는 항상 예표. 예표 왕국을 얻는 그 수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원리를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우리가 봤는데, 그래갖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그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데, 또 어떤 모습이 나오냐 하면은 이 행위 원리가 조금 나오는 거예요. 모세 때까지 그냥 행위 원리가 뭐 이렇게 크게 드러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분명히 나와요. 노아 때도 나왔죠. 노아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아주 딱 들고 뭐, 근데 그게 다 예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얻는 것도 예표 구원이었고,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얻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구약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뭐야 이게. 근데 또 이해를 하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 자기 이삭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 아들을 바치는 것이 그 이루시는 그 모습, 완전 순종이라고 예표 수준에서 거기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이걸 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예표 수준으로 보여지고 이제 중간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위기 뭐 이런 게 이 모세 때 여호수아 때 뭐 이러면서 이제 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이제 이패론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구약의 그 레스트가 구약의 나머지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창세기 거기에 가보면 22장에 가보면요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장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왜 그렇게 해주시냐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러면 여러분이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가를 이해 안 하고 읽게 되면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예표 수준에서 다 이루어주시겠다. 그 아브라함도 그 예표 수준에서 순종한 걸로 그걸로 이루시는 거죠. 왜? 뭐를? 예표 왕국.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 구원 역사적, 즉 예표 수준에서 순종은 예표적 왕국을 얻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님의 완전 순종으로 영원한 천국을 얻는 그 현실을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미리 그 원리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상을 받는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게 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의 원리니까. 미리 보게 가르치시는 거죠. 이런 거를 구분을 잘 하시면서 읽으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이 정말 말이 됩니다. 예, 창세기 26장 2절서부터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해주신다. 그러면 참 이게 혼동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가 행위로 해서 이루지만 그래서 주는 거지만 그러나 다 예표 수준에서 지금 주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했던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왜? 아, 이걸 잘 이해 못하면 구약이 엉망이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을 그렇게 엉망으로 해갖고 또 이런 아브라함 가르치면서 이거 봐라 그러니까 너희도 잘해라 뭐 이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또 아,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잘하면 뭐 될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원리를 지금 가르치는 게 원리를. 이걸 여러분 끄떡끄떡 하고 있으면 제가 아, 이해하시는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이해를 해야죠. 이 많으면 어떻게.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루시면 그다음에 뭐냐? 중간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교회 시대로 들어 지금 교회 시대는 중간 시대로서 일반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도 이제 이렇게 순종을 완전하게 하신 걸로 내가 주게 되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일반 은혜. 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에서 일반 은혜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일반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또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국이 완전히 우리는 눈에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눈에 성취되는 걸 기다리면서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가를 여기서 배우는 거죠. 여기에 그 원리가 보여지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항상 성경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읽질 않으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 안 하면 그럼 무슨 관계예요? 이 여기 나오는 스토리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받아라. 그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해놓고 여러분도 좀 이렇게 살아라. 본받아라. 이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하면 지금 하나하나가 다 나하고 관계 있는 소리예요. 다 관계가 되는. 이제 중간 이 시대가 시작되는데 400년의 중간 시대란 말이에요. 예표 수준에서의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약속되었던 중간 시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400년의 그 중간 시대가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건데 창세기 15장에 13절서부터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제 그 애굽에 가게 돼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그 종살이를 하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오면서 이제 왕국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왕국이 이제 그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왕국은 한참 걸리죠. 왜? 왕국이 되려면 땅도 얻어야 되고 백성들도 이루어져야 되고 왕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400년이 끝나면서 그리스도 위기가 오는 거죠. 왜?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구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도 하고 뭐 이게 그 내용들이 이제 광야를 건너면서 광야를 걸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적그리스도 위기 그래서 모세 때 이제 막 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또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왕국이 세워지는 즉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그 내용들이 다 지금 이 패턴을 이루는 내용들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뭘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이제 원리를 배우는 거죠. 그걸 잘 생각을 하시면서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40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15장에는. 근데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그럼 출애굽기 12장 40절에는 그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400년이냐 430년이냐 뭐 성경이 이거 뭐 틀렸느냐? 아, 이게 또 그 안 믿는 학자들은 아주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 봐라 막 상반되는 소리를 하고 틀린 소리를 하고 뭐 이런 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뭐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들에게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대답은 항상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만족시켜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믿는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대답?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만족이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그러면 440년, 30년이래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즉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금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 왜 모세에게 이제 주어진 율법이 없애지 못한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또 430년이야. 근데 아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400년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왜 이러냐. 근데 또 사도행전 7장 6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또 여기는 또 400년 동안이야. 근데 그 괴롭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15장, 창세기 15장에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거냐. 400년이냐, 430년이냐. 제가 뭐 읽은 걸로 하면요.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 하면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낸 세월이고 400년은 고난을 받은 세월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즉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고난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구약의 내용을 읽어보면 근데 이제 얼마 지나면서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쪽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괴롭게 한다는 말이 나올 땐 400년이고 애굽에서 지낸 세월을 말할 때는 430년.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서부터 4대로 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해를 하면 이 돌아오는 게 4대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15절 같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그 후로 즉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4대 만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대를 다 합쳐갖고 언약을 받은 세대로 이렇게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8절부터 보면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을 한꺼번에 합쳐서 이 언약을 받은 세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세대 후가라기보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4대. 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가 죽는 걸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쵸? 여기 그래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고 내 자손은 4대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이런 말씀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모르셨느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꼭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아까 같이 400년, 430년 이래. 왜? 들어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사실 뭐 이런 게 있다고 못 믿겠습니까? 이게 정말 믿고 싶은데 뭐 못 믿게,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냐 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이거 안 믿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안 믿어지나. 해보세요. 집에 가서. 그래 안 믿어. 나 이제부터 안 믿겠어. 그럼 안 믿어져요? 이게 그렇다니까 거꾸로가 똑같다니까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려고 하는데 안 믿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믿어져요? 이게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뭔가가 좀 이게 클릭이 안 된다 하는 거지 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바보같이 보는 거죠. 왜? 저는 뭐 분명히 이렇게 막 안 맞는데도 저 믿는데잖아. 바보 같죠. 근데 저쪽은 또 거꾸로 해요. 그죠? 이게 인간의 뭐 지혜나 뭐 인간 능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저 수준에서 그래도 만족할 수 있만한 대답을 항상 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그걸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제가 컨빈스 할 수 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안 되죠. 제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게. 하나님만 설득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400년, 430년 어떻게 살았냐. 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40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모습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 왕국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며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천국이 눈에 보이게 성취됨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이루어진 현실을 믿으며 그 이루어진 현실이 눈에 성취됨을 기다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표 수준과는 달라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믿으며 기다리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왜? 눈에는 아직 안 보이니까. 그 430년 동안은 아모리 족속에게는 어떤 때냐? 그 죄가 차기까지, 즉 심판이 뒤로 미루어지는 시간일 뿐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어느 때까지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어느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세상 죄가 차기까지 이제 세상은 계속되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창세전에 선택하신 백성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다 같은 기간이죠.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간 시대란 말이에요. 즉 완전하게 세상 죄가 차기까지 근데 영적으로는 세상 죄가 찼어요.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세상 죄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그냥 다 퍼부어지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퍼부어져야 될 영원한 심판이 거기에 퍼부어졌단 말이에요. 그 세상 죄가 찬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세상 죄가 차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교회가 죽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위기가 이제 와야죠. 적 그리스도가 뭐 지금 태어났는지 그러나 적 그리스도가 2000년 전부터 벌써 와 있었죠. 계속 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한 인간이 태어날까란 말이에요. 진짜 아주 the 적그리스도죠. 지금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지금 벌써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안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고난이 점점 세지는 거죠. 그러나 은혜도 커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기간이 너무 길면 아무도 못 이겨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짧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까지도 해주신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길어지면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못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걱정을 하고 뭐 염려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길 것을 확실히 알고 인내하고. 근데 그 인내가 항상 기독교는 기쁨과 함께 그냥 인내, 이를 꽉 물고 인내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기쁨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세상죄가 차기까지 이 세상이 계속되는 거죠. 저 중간시대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그저 그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것일 뿐 저 중간시대에 큰 의미가 없죠. 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중간시대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중간시대가 일반 은혜의 시대인데 이 시대가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을 천국으로 모으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한테는 일이 주어져 있어요.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예수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일에 저희가 참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무슨 학교를 가고 무슨 잡을 얻고 뭐 엄청난 사업을 하고 뭔가 이루는 이게 우리의 본업이 아니라 왜 그거는 예수님 오신 날 다 무너지고 다 불에 타버리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중간시대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뭐 여러분 보고 뭐 크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헌금 내서 교회를 통해 이런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헌금 내고 교회에 참여하고 이 예배 드리고 섬기고 이게 다 그 일이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뭐 하다못해는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네요. 그 일이 쉬운 게 남자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 것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서 이 왕국이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이를 낳아야 멤버가 좀 느는 것 같은데 아이가 안 낳으면 아무도 안 와. 예. 이게 다 왕국을 넓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일에 참여되어 있는 현실을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잘 낳고 잘 키우고 말씀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게 다 지금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식으로 뭐 그 내 아들이 잘 돼야 되고 내 딸이 잘 돼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 일에 지금 다 참여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어디 가갖고 일해갖고 뭐 돈 좀 벌어서 그걸로 뭐 먹고 살면서 뭐 이게 목적인 걸로 착각하면 아 그럼 뭐예요 그 삶은.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삶이라 그러면 뭐예요 이게? 뭐야 이 삶이 진짜? 세상에서 뭐 여러분 왜 살아요 진짜? 그게 목적이면. 그래서 뭐 돈 좀 많이 벌면 뭐 어떤 건데? 엄청난 일에 지금 참여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이 일을 잘 이해하고 이 일에 참여하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짜 천국적인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일반은의 이 중간시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지금 천국으로 모으는 시간이에요. 그 모으시는 일에 교회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 모으시는 일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그 일들이, 그 옆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우리 저 뭐야 뭐 누구 이름을 대긴 그렇죠. 우리 애 하나가 이제 생각나시면 교회 아이. 그러면 아이고 참 귀엽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 그래 그 애를 위해서 기도를 해. 얘가 참 예수님 어릴 때부터 잘 알아서 정말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기도를 해. 그럼 이 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장로님, 이 장로님 일 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짜시고 그 작전 계획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다 지금 짜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착착착착 해서 우리 일들을 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이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벌써 이루어졌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시시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때나 시시한 거지. 뭐 세상에서 뭐 시시하게 보면 뭐 어때요? 나중에 세상에서 엄청난 삶이 어떤 삶인가 한번 보세요. 그게 시시한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뭐, 이게 세상 일이 제가 그 뭐야 간증이 나오네요. 아, 무슨 말 하려고 그랬냐면은 어느 날 생각을 하는데 와이프하고 얘기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냐 하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건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러운 게 없어요 세상에. 제가 그걸 느끼고 와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아 근데 진실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와이프 야 내가 부러운 게 없다 세상에. 진짜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은 안 해야 되는데 그래야 뭐 저 하여튼 깜짝 놀라요 저도. 이게 누구의 이게 뭐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 부러워요? 내가 하는 경우는. 근데 안 부러워요. 진짜 뭐 그냥 아 부럽고 막 그거 갖고 싶으면 제가 그거 가지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는 너무 게으르게 살아요. 저는 아니 지금 그런 거 가지려고 막 힘을 내는 거면은 진짜 게으르죠. 뭐 그 시간에 성경 공부 준비 무슨 그거 해갖고 뭐 그거 어떻게 가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면 된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뭐 며칠 지나면 또 뭐 하나 보면 아 저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내가 완전하다는 인간은 아닌데 그 당시 그 생각하는데 진짜 이렇게 뭘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러울 게 없단 말이에요. 왜? 이 일에 참여돼서 이 일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 자체가 나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은 뭐 여기 이 계획에 뭐 내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일은 별거고 이게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되는 일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이루시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엄청난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국이 이루어짐을 기다리며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왜? 천국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은 이 중간 시대에 외인,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요즘은 잘 안 쓰여지는 것 같아요. 순례자. 아,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순례자. 예. 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믿음으로 저가 지금 뭐야?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았나?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왜?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천막을 치고 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엄청 부자입니다. 거기다가 진짜 천막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게 정착한다 그러고 집을 세웠으면, 아니 그 당시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좋은 집을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증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나그네다. 천막 짓고 사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사는 거예요. 왜? 여기 이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함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살고 무슨 원리로 살았나. 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저 중간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나그네같이 이해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보고 천막 치고 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또 뺏어가시면 또 기쁘게 뺏기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게 내일 다 없어지면 그러면 내가 뭐 변하느냐. 그걸 채권만 하시면 됩니다. 다 없어져도 내일 아무것도 안 변할 거면 그럼 여러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왜? 여기가 그게 아니니까. 우리의 정착할 곳이 아니니까.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나 주시면 또 기쁘게 사용하시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는 갖고 싶으면서 또 뭐 좋은 기독교인 척 하느라고 또 뭐 이렇게 억지를 내서 또 뭐 이거는요. 차라리 써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마음 받으시는데 어차피 마음에는 없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뭐가 도움이 돼요. 차라리 사용이나 할 수 있으면 훨씬 낫지. 에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니까 정말 내일 다 뺏어가시면 변하는 게 없는가. 착각을 하세요. 사실 변한 게 없잖아요. 그냥 이거 가졌던 거 없는 거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 이런 수준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지를 주어 소유로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말하죠. 나는 나그네요.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말해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그 당시 둘째 가람은 서러운 부자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예, 웃기고 있네. 뭐 저렇다 이 소리 하네. 그럴 거야 아마 지금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왜 그렇게 부자인데 뭐 나는 나그네요. 뭐. 근데 믿음이라니까 진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거에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도 여기에 영원히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오는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나그네 삶이라는 거. 우리가 여길 떠날 거라는 거.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계속 말씀드리시 일반 은혜가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혜가 계속 이어질 때는 세상 사람들과 장사도 하고 언약도 맺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뭐 안 믿는 사람하고는 이 장사도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뭐 장사를 하면서 뭘 팔아야 되는데 먼저 묻습니까? 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럼 나 너한테 안 팔어. 이러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31절부터 보면은 이제 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너의 지경을 홍해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해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너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너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와 너의 올무가 되리라.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너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16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너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하며 신명기 7장 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즉 이제 왕국이 이루어지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제 관계가 없죠. 다 우리의 적으로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모세,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중간 시대가 끝나는 때란 말이에요. 중간 시대 동안에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신정 국가가 이루어지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면, 즉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게 그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세상과는 끝이에요. 그래서 진멸시키고 아무 약속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아예 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은혜 언약에 일반 은혜 아니 은혜 언약이 아니라 일반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걸 꼭 이해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일반 은혜. 그러면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고환이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아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과 동맹을 맺고 살아요. 왜? 시대가 다른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제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쳐들어갈 때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나 일반 은혜 중간 시대의 아브라함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동맹도 맺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건가가. 이거를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걸 쫙 읽어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야? 뭐 하는 거야, 인간들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21장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사라가 죽어요. 그 장지를 돈을 주고 삽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블론의 말을 쫓아 에블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블론에게 주었더니 창세기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계약도 맺고 창세기 34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라엘이라고 하였더라. 이 땅도 돈 주고 삽니다. 즉 지금 그리스도 위기가 지나고 아마겟돈 모인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관계가 있는가. 그러나 그 전에 일반 은혜 시대, 중간 시대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 거냐. 지금 나오잖아요, 원리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간 시대에는 우리는 승리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용을 받는 순례자예요. 언약도 맺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시대의 정부는 공평원리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한테 특별한 대우를 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공평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정부가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성경대로 이행하도록 보호하듯이 불교 사람들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 사람들은 그냥 막 마음대로 하고 기독교인들만 잘해달라. 이거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 올 때는 기독교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성경 구약을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나눠져서 보여지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계획이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내가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가가 이해가 돼야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배우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십계명을 뭐 세상의 법으로 만들자. 이거는요, 지금 성경을 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십계명을 이 세상 미국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불교 신자는 다 죄졌으니까 일계명을 지 그냥 그 나라에서 최고의 중요한 법을 어겼는데 다 뭐 진역에 집어넣을 거예요? 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 정부 보고 십계명을 이렇게 하라고 공평하는 거예요. 공평.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세상 학교에 세상 학교 가면 안 믿는 자들도 오는데 거기서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럼 안 믿는 자들은 어떡하라고? 아, 그건 교회 가서 하고 가정에 가서 하면 되지. 뭐 세상 학교에까지 가갖고 기도를 해. 그리고 안 믿는 선생 보고 우리 애들 학교에 보내놓고 안 믿는 선생 보고 기도 가르치라 그럴 거예요? 그 사람도 안 믿지만 법이 그래. 야, 우리 다 기도하자. 뭐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이걸 하는 게 지금 일반은의 중간시대가 어떻게 원리가 적용되는가를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믿는 자들도 세상의 일반은혜의 이익, 공익을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혈기가 팍팍 날 때 뭐 세상 정부가 나를 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그런 거 안 받는 걸로 저는 했는데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아 나도 세상의 시민으로서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저도 세상에 대한 그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세상에서 주는 공익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왜? 일반 은혜의 시대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를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편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 그 나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입니다. 신약에 와도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여 함이니라. 우리도 미국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왜 우리가 고요하게 네? 고요하게 편안한 생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일반 은혜 원리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다 바뀌어버립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창세기 47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 대통령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되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축복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긋나는 걸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려주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왕국을 지금 성취하시는데 쓰여지는 것을 잘 할 수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왕국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으면 다 소유하는 거죠. 천국이 우리 거니까. 그러나 아직. 그래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모습이에요. 천국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기 전. 지금 같은 현실. 그래서 아까 그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이 장지를 사는데 그 살 때 그 지방의 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재산세가 있었으면 내야 하는 거예요. 그 지방 정부의 법을 따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 가나안 정부의 사법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0장 25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을 내는 것도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니까 세금 안 내겠대. 아니,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내라고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옵니다. 가나안에게 심판이 내려지고 가나안 가이사의 권위를 끝내시고 다 물리치시고 다 빼앗고 온유한 자, 온유한 자에게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온유한 자에게 소유케 하실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그 시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왕국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뭐 땅끝까지 복음을 빨리 전해서 예수님 재림 시간을 앞당겨오자. 와, 대단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 시간을 정해놓으셨는데 그걸 앞당기자. 그럼 아멘 하고 또 난리를 칩니다. 그래요. 한번 시컨 가서 해보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바꿉니까? 제가 두 군데만 읽어드리죠. 골로새서 1장 6절과 23절.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천하 만민에게 벌써 다 전파됐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질 때 벌써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게 땅끝이에요. 벌써 전해졌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뭐 시간을 뭐 빨리 하자 뭐 어쩌다 진짜로 이상한 소리들 합니다. 그러나 중간시대 믿음으로 인내하고 고난 속에 오래 참고 기쁘게 사는 것, 순례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 주위의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일도 하는 것. 우리가 어느 시대인가 잘 분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으로서 바로왕을 만나는 것하고 모세로서 바로왕을 만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요셉으로서 세상을 만나는 거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모세로서 세상을 만나는데 그때는 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죠. 누가복음에서 말하잖아요. 시간이 어느 시대인지 어느 시간인지 좀 알으라.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루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한테는 끝이 온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 끝이 안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묶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이해 되시죠? 그럼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저희로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때 사는지 확실하게 알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시하신 그 진리대로 저희가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러나 항상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